오랜만에 우리 남포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푸근합니다. 우리 남포교회가 합동신학대학원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물질적으로 또 기도의 후원이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남포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합동신학대학원 위에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을 여쭤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흔히 자주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랜만에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중에 빛은 제가 뺐습니다. 빛이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빛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방대해서 제가 생략하고 오늘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실 누가복음에 많은 제자에 관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26절 말씀이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33절에 나타나 있는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가 소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밖에 내어버려 밟힌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짓밟히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일반 매스컴이나 일반 기독교 매거진에서 통계를 자주 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데요. 매년 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교되는 게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비교가 됩니다. 불행히도 불교가 대략 한 50점을 맞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한 20점 정도 맞습니다. 최근의 통계입니다. 어떤 조사, 그 갤럽 같은 데서 보면 가장 관심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항상 불교가 1등을 차지합니다. 한 2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6%, 지난해의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제가 많이 접하고 읽고 분석하는데요. 불행한 것은 이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독교 미래학자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교회가 재부흥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데 이 소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급진적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야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레디컬하죠. 그런가 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쓴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Omission이니까 이제 삭제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략하면서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위임령은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간 워드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C를 떼어버렸습니다. The Great Omission.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 빠져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죽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위 컨버전 이후에 회심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실 60~70년대만 해도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고 교회마다 수많은 영적 훈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증명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책을 한 권 펴내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거든요. 급진적 제자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8가지 주제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8가지 다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한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순응, non-conformity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싱글로 살으셨습니다. 탁월한 지적 활동을 하시고 탁월한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유언과 같이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문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 Counter-cultural life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거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닮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여덟 가지 중에 불순응과 닮음과 성숙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와 다른 삶을 살 용기가 있는가? 살아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책임이 저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단에 어느 교단의 통계는 대략 한 45% 이상이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전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영문화적 삶을 살도록 가르친 적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에 순응하지 않을 용기를 갖도록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 속에 깊이 빠져서 살았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소위 그 당시에 로우 클래스라고 우리가 하층민이라고 불렀던 그 성도들이 불과 300년 안에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카피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족애와 인간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와주며 도시 구석구석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일일이 양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 유대인 기도학자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재해가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로마 제국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피했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관호해주고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와준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양식을 나눠주며 위로했습니다. 그 루치안이라는 학자는 이분은 기독교를 비평하던 그 당시의 역사학자입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향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끼는 것이 없다. 그들의 첫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의 첫 지도자는 그들이 모두 형제라는 것을 그들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돕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루치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 향기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죠. 삶을 통한 전도. 물론 이 언어를 통한 선포도 힘이 있습니다만 삶을 통한 선포 역시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렌 힌슨이라는 학자는 두 단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exclusivism, 또 다른 단어는 intolerance입니다. exclusivism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타적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배타적이냐?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인 삶을 살았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들을 배격하고 사는 삶을 익스클루시비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가치를 배척하면서 사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intolerance라는 말은 여러분 tolerance라는 말은 잘 아시죠? 모든 것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만은 이 힌스는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intolerance, 용인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가치를 눈꼽만침도 자기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intoleran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한 가지 이 윌라드 말처럼 빼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제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우리가 인색했다. 오늘 이 말씀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그 순간 바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리하는 생활을 했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비자발적인 고난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종종 자발적인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신도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한 지역에서 이틀 이상 머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순회 전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Itinerant Ministry라고 부르는데요.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재물을 정리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제자가 되고 소금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급진적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의 재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의 생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초대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전국적인 핍박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국지적인 핍박이었었고 그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랄프 윈터 박사님은 전시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을 늘 평상시에 하고 다니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웃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워타임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전쟁하고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는 매일 순간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윈터 박사님은 우리의 삶을 전쟁터에서 살아가듯이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전쟁은 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전시에 소위 완전군장, 한 20kg 정도 되는 그 백팩에 자기 짐을 다 실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서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삶은 단순합니다. 물론 나그네의 삶도 단순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화란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때 저희 짐이 차 한 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한 두 개 그리고 몇 가지 챙겨서 영국으로 건너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나그네로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주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선교사에서 쓰니까 돈은 없죠. 어느 날 집사람하고 있는 돈 다 모아서 그 당시에 한 2,000불 정도 있었는데요. 그 돈을 갖고 조그만 차를 샀습니다. 950cc 폭스바겐 볼로 10년 된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끌고 시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희 마을에. 그런데 놀랍게 그 마을 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조그맣지만 이제 동네는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소파, 뭐 쓰다 버린 세탁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날 저희가 이사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은 전부 전국까지 다 뛰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사를 들어가서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소파도 없습니다. 뭐 세탁기도 없습니다. 청소기도 없습니다.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집사람하고 며칠 동안 기도한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갔는데 쓰다 버린 세탁기도 있고 소파도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에 올렸던 모든 물건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정말 밤새도록 주셨습니다. 세탁기 너무 무거워서 친구를 불러서 승용차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조그만 차지만 해치백이었어요. 뒷문을 열고 냉장고를 얹고 둘이 뒤에서 들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한 3km를. 그러면서도 그때가 우리 집사람이 가장 행복했대요. 저도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그네니까. 거기는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갈 때 다 나누어주고 저희 트렁크 두 개에 몇 가지 짐만 갖고 영국으로 또 건너갔어요. 다행히 영국에서는 퍼니쉬가 된 집에 들어가서 교회 사찰들이 사는 집입니다. 교회 성공회인데 성공회 그 교회의 2층, 3층에 있는 사찰집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잔 운동에서 1974년 로잔 커버넌트에 보면 심플 라이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삶을 산다면 세계 복음화는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플 라이프 컨퍼런스가 그 이후에 몇 차례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럭셔리한 삶에 익숙해졌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해졌습니다.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훨씬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간디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이 간디와 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간디가 존스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왜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간디가 한 말이에요. 우선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간디가 존스 선교사님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인 분이시고 멋진 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당신들은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과연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인정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벌써 기독교로 개정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간디가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소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 심지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내셔서 많은 분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디가 마지막으로 존스 선교사에게 부탁한 네 마디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내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사랑이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이 말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믿지 않는 힌두교도인 간디가 그 당시에 선교사를 향해서 영국에서 인도를 지배하러 온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했는데 왜 당신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기독교인들과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정확히 일치되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을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조하고 각오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구별할 줄 아는 교훈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Nonconformity. 세상에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겠다. 영문화적 삶을 살겠다.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Exclusivism, intolerance.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나그네로 또 전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